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라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새로운 녹음실에서 지금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가지고 저희의 이제 보이는 듣동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피디님들이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놓고 있는데요.
보통라죠?
네, 네. 보통라.
네. 네. 지금 여기 그 녹음실에 카메라가 약 한 3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블록버스터를 찍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좀 더욱 긴장된 마음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듣동라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다. 원래 보실 수 있었지만은 팟캐스트에서 만들던 콘텐츠들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한번 녹음 진행해보죠.
이미 부자연스러워. 네. 네. 네, 자연스럽네요.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아동 성범죄자죠. 조두순의 출소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오전에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범죄자죠. 당시 재판 과정을 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당시 이제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1심 법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징역 12년이 선고가 됩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를 했고 오히려 조두순 측이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이제 조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요.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정확히는 징역 1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죠. 착용 7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형에 처해졌죠.
네, 이 형량이 정말 이 극악한 성범죄자에게 적합한 형량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도 당시에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조두순을 재판에 넘길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형법상 강간상의 치상죄를 적용한 사실이 당시에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성폭력특별법 제9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할 수 있고 일반 형법상 강간상의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강간상의 치상죄를 적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안에서 양형 기준을 따져서 형을 내리게 되는 거니까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여기에다가 조두순이 고령이고 또 술을 먹은 상태였다라면서 심신미약 사유까지 감형 요인으로 발생하면서 형량이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심신미약 사유가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 법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요인이 발생하면은 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이 성폭력특별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전 관행대로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했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감에서 검찰이 부실한 조사 준비로 인해서 피해 아동을 5번을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이미 2003년에 만들어놨던 아동수사 지침 또한 지키지 않아서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키웠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지했고 이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였죠.
그렇죠. 네. 네.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 씨의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BS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죠. 이 마부작침 조사에 따르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국민청원 및 제안이 모두 6,805건, 그러니까 2020년 9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청원이 올라왔는데 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뭐 조두순 재판에 적용됐던 뭐 심신미약 감경 폐지 청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모두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작년 3월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두순법 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조두순 출소일이 12월 13일입니다. 두 달도 안 남았죠. 이 조두순이 출소 후에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이미 살고 있는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차로 3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사이 거리가.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조두순 거주지 인근의 또 다른 아동과 또 여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이슈들과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얼마나 마련이 돼 있는지 김지아 사회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똥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똥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기초상식을 다룬 원희와 요즘 뜨는 것들을 역사와 맥락을 더해 깊게 파보는 익스플레인 콘텐츠 문화센터가 올라가니 꼭 놀러와 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을 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나의 진행자 김효은,
홍상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김지아 기자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전 중앙일보의 사회부에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아 기자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코로나 와중에도 건강하게 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무겁고 또 중요한 네. 이야기를 또 김지아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해보죠.
네. 조두순 출소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2월 13일이죠. 조두순은 이제 아까 오프닝 때 이야기했듯이 출소 후에 자신이 살던 동네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의사가 먼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 동네는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곳과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형을 다 살고 나왔다고 해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불안한 일일 거잖아요. 2차 그렇죠.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 현재 전혀 없었던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 내용은 사실 법무부가 지난 9월에 작성했던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라는 문건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두순이 워낙 흉악범죄자이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도 좀 조두순을 출소 후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법무부에서 지난 7월에 조두순을 심리 상담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은 조두순이 가족이 있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갈 거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조두순의 아내가 그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또다시 조두순을 마주칠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많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할 법안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2년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뭐 다시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긴 한데요. 대신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뭐 일정 정도 거리에 접근을 하면 뭐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은 사실 가능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학교에서 뭐 100m 정도 가까이 갔을 때 이게 경보가 울리게 되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조두순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몇 미터 정도 접근을 했을 때 경보가 울릴 건지는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출소를 한 다음에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이렇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사실 100%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분들이나 대중분들이 많이 불안감을 표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조 씨의 출소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네, 사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돌아가겠다고 밝힌 안산시 같은 경우에서도요.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안산시 전체에 방범 CCTV를 늘리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안산시 전체에 3,600개 정도의 CCTV가 있는데 네. 안산시에서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이거를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경찰의 순찰 인력을 또 증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 차원에서는 조두순의 보호 관찰과 관련해서 20년 정도 된 베테랑 보호 관찰관을 조두순에게 붙여서 1:1 보호 관찰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두순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면담을 진행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로 어떤 조치를 논의하고 있냐면요. 조두순이 출소 후에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출 금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외출 금지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밤 시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오전 한 8시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느냐도 좀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네네.
김지영 기자가 관련 취재를 또 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시작이 된 운동이고 현재 얼마나 모금액이 모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안산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피해자분의 가족에게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아버님께서 사실 저희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내가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사 비용을 대고 싶다. 마음만 같아서는 나도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런데 좀 막상 이사갈 형편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었던 신희진 교수가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이분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아동정신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께서 대표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라는 사단 법인에서 모금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피해자의 주치의로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금액이 진짜 피해자한테 쓰일까 좀 의구심을 갖기도 하실 텐데요. 이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을 한 운동이고요. 네. 시작한 거는 지난달인 9월 23일에 첫 모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총 2억 3,498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주신 분은 4,737명이시고요. 이 금액은 전액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벌써 12년, 13년이 된 사건이잖아요. 기자들이 좀 어느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때요? 네. 분위기가?
이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는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지역 담당 기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측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저 역시 주치의와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 성범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전단 팀이 있거나 이거를 뭐 담당하는 기자는 없지만 조두순과 관련해서는 뭐 언제라도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출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좀 취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워낙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쵸. 보니까 그렇죠. 그 법무부에 따르면요. 조두순은 법무부의 성폭력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미 400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과 사전 면담을 한 뒤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가지고 또 이 또한 또 논란이 되었죠.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고위험군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과 그 성범죄자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법무부 내부의 기준이 있는데 총 23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의 성범죄 횟수, 그리고 성적 일탈 가능성, 그리고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뭐 가족과의 유대 관계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좀 못 자르듯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은 하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위험군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판단이 난 이유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전과가 일단 18범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이번에 중요하게 판단한 근거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은 출소 후에 그냥 일용노동을 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무부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있었던 게 2008년이었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게 또 2009년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됐죠. 김용 기자가 당시 또 사회부 기자로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취재하면서 또 보고 느끼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의 전담 취재 기자는 아니었고 제 선배가 전담 취재였는데 이제 저는 옆에서 같이 이제 좀 도와주면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조두순 사건 자체가 얼마나 이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지시켜준 어떤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약하게 처벌을 해왔는가 이 문제점을 아주 한눈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꾼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조두순 사건을 일컫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취재했던 모든 기자들이 다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감? 절망감을 가장 많이 느꼈고 모든 게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따가 이제 김지아 기자가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처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한다거나 그리고 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 같은 것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고 이게 이제 언론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게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이름을, 그러니까 이건 가명이긴 했는데 피해자를 호명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냥 조모 씨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가 알려지면서 그 해에도 강호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흉악 범죄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또 이제 한번 이슈가 확 되면서 네네. 조두순도 공개를 하자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명명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사건이었을 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 뒤에 숨게 되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해자로 이름을 바꿔서 호명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가해자 이름이 불린 첫 사건이지 않았을까? 뭐 강호순 사건 그리고 조두순 사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도 많이 자성했던 시기였죠. 어떻게 이런 피해를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억이 뭐 나네요.
기자들끼리의 취재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맞아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참 이 사건이 뭐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뭐 그런 취재 과열, 뭐 이런 되게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보여줬던
네,
사건이 아닌가.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뭐 지금도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뭐 먼저 이제 조두순의 형법 10조에 나와 있는 그 감형 사유였죠. 이 주취 범죄 감형 금지 법안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근데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다만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을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했고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성폭행을 저질렀을 땐 감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심신미약 감경 처벌 조항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음주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은 음주 후 범행을 오히려 가중처벌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음주를 성범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두순 사건 이후에 통과가 된 법안도 있었어요. 바로 이제 작년에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조두순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인데요. 이 법안을 제가 작년에 대통령에서 이름으로 남겨진 법 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법은 이제 지난해 2월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법이고 올해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이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여러 명의 범죄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뭐 보통 뭐 1인당 10여 명 정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이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리고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이 의도에 맞게 좀 현실화되려면은 보호관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이 그때부터도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김지아 기자가 직접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뭐 보호관찰관의 24시를 동행해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처음 사회부에 왔을 때 사실 범죄자를 뭐 검거하고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그 형을 받고 나온 범죄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호관찰관은 범죄자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보호관찰소를 갔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이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이쪽을 가면은 중앙관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선이 한꺼번에 모두 다 보이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뭐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보가 울리게 되는데요. 아니면은 또 갑자기 그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졌다라고 해도 경보가 울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울리는 경보만 한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울리는 거죠. 네, 이런 관제센터가 있고 관제센터 옆에는 보호관찰소가 따로 있는데요. 보호관찰소는 각 지역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는 서울보호관찰소인데 각 보호관찰관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휴대폰 이분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담당한 그 피부착자들의 실시간 동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뭐 접근 금지 지역에 가지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평소랑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해서 너 오늘 어디를 간 거냐 거기는 왜 갔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실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분들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전과자들의 좀 친구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호관찰관들의 목적은 좀 재범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이 좀 사회에 정상적으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보호관찰관분은 좀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기는 가족보다도 그 전자발찌 피부착자와 더 많은 카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진정한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면은 그 피부착자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진정한 보호관찰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동선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뭐 연락도 하고 앞으로 뭐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도 세우고 하루하루의 일지 같은 것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명당 10명 넘는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출근한 지 30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신 분도 있을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면은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거의 보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랜선으로.
랜선으로 주로 하긴 하는데 또 이분들이 이상 징후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불시에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대면으로도 면담을 네. 하기도 하는데 주로는 뭐 랜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0명이 넘으니까
그쵸. 네.
다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조두순이 출소하면은 아예 조 씨만 전담마크 해야 할 관찰관을 한 명 또 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더 이제 인력을 뭐 늘려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있나요? 대책들이?
네, 사실 법무부에서도 뭐 인력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고 사실 전자발찌 제도 그러니까 전자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사실 뭐 5배 정도 보호관찰관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호관찰관이 늘어난 것보다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범죄자 자체도 늘었지만 그 전자발찌 부착의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게만 부착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보석 을 당한 사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인력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문했던 서울보호관찰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153명이에요. 그런데 보호관찰관은 10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5.3명을
그러네요.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조두순이 갈 안산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열악한데 약 110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해당 지역에 있는데 보호관찰관은 9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1대1 보호관찰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그 피부착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감시를 좀 엄격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대1 전담마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총 17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두순 같은 고위험군.
네네. 맞습니다.
네. 한 분이 전담하시는 형태로.
네네. 24시간을 아예 한 분이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는 분이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 알림이를 한번 들어가서 이제 앱 깔면은 금방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도 있더라고요. 네. 성범죄 특히 이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자발찌 제도가 2008년에 시행이 된 이후에 실제로 성범죄 재범률 추이를 아마 그 이후로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신중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통계를 볼 때 좀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발찌가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자발찌가 도입된 전후 10년을 비교해보면 그 이전에는 재범률이 14.1%였는데 도입 후에는 1.97%로 굉장히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대상이 된 뭐 성범죄자, 아동 유괴범, 뭐 강도, 살인 등 다 합쳤을 때 이런 거고요. 조금은 슬픈 통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보면 사실 초반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2016년을 기준으로는 4.4%였는데 작년 2019년에는 이게 6.3%로 소폭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발찌가 아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100%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전자발찌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관리는 어려울 것 같고 보호관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이 되어서 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제 국회에서는 또 이런저런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죠. 네, 아동 성범죄자를 출소 일정 기간 동안 수용 시설에 수용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보호 수용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을 포함해서 또 어떤 법안들이 얘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들이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보호수용법을 먼저 좀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호수용법 같은 경우는 조두순 같은 흉악 범죄자가 형을 다 살았더라도 만약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일단 뭐 치료 감호 시설에 추가로 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까지 있었다가 없어진 제도라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아, 있었어요?
네, 완전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치료 감호 시설에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인권적인 문제로 네. 폐지가 됐었고요. 근데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나 뭐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게 그 안산시장이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 그랬죠.
네, 보호수용소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라고 그 청원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법안들이 조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종신형 선고가 있고요. 또 전자발찌 피의 부착자가 자신의 집에서 200m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실효성 논란이 왜 있냐면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그 형벌 소급 금지 조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조두순처럼 형을 받은 사람이 또 추가로 이런 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이 나온다고 해도 이러한 모든 법은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추가로 발생할 성범죄자를 막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형법들과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발의가 됐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은 뭐 최소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게 좀 너무 늦장대응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을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쵸. 어떤 지금 진전도 없이 지금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두순 사건 이후에 그래도 조금 진전이라면 진전이랄 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화학적 거세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조두순 사건 이후에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문제는 조두순은 말씀해주신 대로 2008년에 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지아 기자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수단으로 좀 전자발찌 제도에만 의존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외국에서는 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좀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참고할 만한 그 정책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12년을 주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애초에 이런 판결을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신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또 100%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처벌이 강력한 거를 말하고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스위스의 사례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범죄자를 두고 2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해서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종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형이 선고가 됐더라도 이 사람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교화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형기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법 시스템에서는 이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미 조두순이 그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400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교화를 하기 위한 뭐 제도 를 활용하여서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위험군으로 다시 또 분류가 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이 교정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각 국가별로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네. 국가별로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에 대한 좀 재사회화 좀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 같은 사람이더라도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탈사회화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탈사회화는 완전히 사회와 격리를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범죄학자분들이나 뭐 사회학자분들, 뭐 정치학자분들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데 네. 각 국가별로 좀 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법 체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를 단죄하는 법도 중요하지만은 피해자를 어떻게 사회가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아동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또 디지털 성착취, 그루밍 범죄 같은 이 아동 성폭력의 양상도 좀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 기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희진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이 아동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와 인식들이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네, 사실 신희진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은 한 10년 넘게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오셨는데 이 교수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오늘도 사실 저 역시도 조두순의 처벌에 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가 많은 처벌을 받기 원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민간 단체가 나서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했을 2008년 당시에도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수술을 네. 받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좀 굉장히 많이 없고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은 사실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함께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두순이 12월 13일날 출소를 하면은 그를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리적으로 주거지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주거지를 떨어뜨릴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주거지나 피해자의 학교에 일정 정도 거리 이상 가면은 전자발찌 경보가
온다.
울리게 되는 그 정도까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다.
근데 그게 몇 미터인지는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호관찰관을 1대1로 두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네.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인
그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 같은 경우가 7년
그러니까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7년 이후에는 도대체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그러니까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상 공개도 그게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신상 정보 공개 5년형이죠. 이것도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럼 이제 알리미에서 그 사이트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출소일이 다가오고 되게 분노가 엄청나게 증폭이 된 상황인데 이게 분노는 또 빨리 또 쉽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과정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금은 사실 좀 단죄하는 데 좀 초점이 네.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피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좀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재 기자님은 이거 조두순 사건 좀 취재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 네. 저는 사실 이걸 취재를 하면서 동료 기자와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조두순 사건이 굉장히 흉악한 범죄이고 마음 아픈 범죄인 건 맞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만큼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외면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제도적인 논의라던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건데 이분들을 위한 좀 목소리나 제도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뭔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언제쯤 도래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김지아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계속 취재를 하셔가지고
출소 이후에도 사실 상황이 그러니까요. 좀 계속 아, 네. 네. 취재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지아 기자와 함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그 출소 이후에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얼마나 마련돼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 게시판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뚝뚝 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